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실 때도 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의 찬양을 올렸는데 참 어렵지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삶의 국면에 처해 계시든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고 하나님께 늘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폭염 중인데 모두들 영과 육이다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락교회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저 먼 곳에서 혹은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 수련회가 지금 일시에 진행이 돼서 오늘 끝나는 부서가 많은데요. 수고하시는 분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휴가철이 돼서 오가는 분들 많으신데 어디서나 주님을 잘 의지하시며 지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송영락교회를 개척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한 지가 이제 한 다섯 달 정도 됐습니다. 얼마 안 됐는데 저녁 목사님께서 상반기 이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보내오셨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는 어린이들도 예배를 따로 시작했고 하반기에는 중고등부 예배도 시작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불과 다섯 달 만에 사송영락교회 성도로 등록한 사람이 210명이나 되고 자리가 그득히 차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이 좁다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성영락교회가 잘 성장해서 그 주변의 어려운 교회를 돕는 거점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요나서 성경책을 이렇게 펴놓으시고 그냥 성경 공부한다 그런 편안한 마음으로 요나서를 같이 생각하길 원하는데 66권 중에서 요나서는 좀 독특한 말씀이죠.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것 같은 말씀인데 이 네 장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는 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요나서는 그 속에 죽음이 밑에 흐르고 있고 그리고 거기 생명이 같이 언급되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사막에서 발견하는 생명의 오아시스 이야기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사막에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선지자 요나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요나서를 같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 놀랍게도 생명의 샘이 솟도록 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계를 통틀어서 생명이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요나서를 통해서 언급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요나서 전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는데 앗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해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명색이 선지자인 이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화를 내면서 불순종하면서 니느웨와는 방향이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서 죽게 되는데 선원들이 굉장히 힘들게 고생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죠. 그때 요나는 이 풍랑은 나 때문이다 하면서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면 이 바다가 잔잔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결국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그런데 하나님은 물속에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십니다. 그랬다가 나중에 그를 다시 육지로 토해내게 하시거든요. 그 이후에 요나가 다시스 저 니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니누에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니누에 내리려고 작정하셨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심으로 니누에 사람들이 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요나는 화가 더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그러면서 이 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초막을 만들고는 성을 내려다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이 쫙 자라게 하셔서 요나 위에 그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무척 기뻐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 다음날 다 갉아먹게 하셔가지고 이게 시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화를 더 많이 내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요나서 1장부터 4장까지 읽는 동안에 요나는 입만 열면 죽겠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철없어 보이고 참 이상해 보이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타이르듯이 하시는 말씀이 맨 끝에 나옵니다. 너는 박넝쿨 하나 죽었다고 이렇게 마음 아파하는데 이 니누웨 성에는 12만 명이나 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것으로 이 요나서가 종결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개요를 이만큼 우리가 숙지하고 요나서 속에 흘러가고 있는 죽음 그리고 그 속에 더 놀랍게 역사하는 생명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설교 제목부터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죽으려는 요나, 살리시려는 하나님 이렇게 정했어요. 저 같은 목사는 설교 제목을 굉장히 고심하면서 정한다는 걸 알고 계세요? 어떻게 정할까? 그래 처음에는요 죽이려는 요나 이렇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아니 선지자가 살인자가 된단 말이야? 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죽으려는 요나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요나의 마음속에는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다 죽어야 돼. 정말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죽었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차마 본인이 직접 죽일 순 없으니까 죽었으면 하는데 그들이 죽지 않고 멀쩡하게 잘 살고 있는 걸 보려니까 속이 뒤집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느니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요나예요. 그런데 이런 요나를 보면서 또 요나가 죽었으면 하는 그 사람들을 내려다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신가 하면 요나도 살리고 그들도 살리고 하나님은 살리시려는 생명의 하나님이세요. 그 이야기가 이제 요나서 속에 전개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1장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건데, 그럼 요나가 그렇게 미워하고 다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들이 도대체 누군가? 그들은 아수르 백성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수르라는 거대한 제국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 혹은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다 죽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 아수르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일까요? 처음에는 작은 부족인데 나중에는 성을 만들고 도시를 만들어 살다가 나중에는 아주 큰 제국이 되었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원전 25세기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500년부터 존재하기 시작해서 기원전 609년까지 나라의 모습을 유지했다고 알려지고 있는 거의 2000년 동안 근동 지방에 있었던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부터 레반트 지역이라는 곳을 쭉 포함해서 동지중해까지 포함하고 남쪽으로 내려오면 아프리카 북단에 이집트, 애굽이 있는데 그 지역을 통째로 다 점령하는 데 성공했던 최초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예요. 굉장한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아수르라는 나라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그 아수르는 어떤 아수르를 말하냐 하면 대략 기원전 한 10세기 경부터 존재했던 신 아수르 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신 아수르 제국은 이스라엘 북왕국 남왕국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또 침공하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 아수르에게 멸망한 거잖아요. 히스기야 때는 남왕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기도 했었던 바로 그 나라가 이제 아수르죠. 근데 이 아수르는요, 굉장히 막강해서 여러 나라를 점령했을 뿐만 아니라 아주 잔인하고 잔혹했던 것으로 유명해요. 그러니 요나 같은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치를 떠는 겁니다. 아수르 사람들의 잔인함에. 그래서 다 증오하고 다 멸망했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죠. 뭐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지만은 아수르 사람들은 사람을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 인골로 탑을 쌓는가 하면 포로들을 끌고 갈 때 그냥 끌고 가지 않고 코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사슬을 꿰어가지고 끌고 다녔다고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다 죽이는 거죠. 어린 애들은 다 바위에다가 집어 던져가지고 죽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해서 그들이 살 길을 얻도록 해줘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화가 나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무리 자비로우신 분인 줄 내가 알긴 알지만 이건 아니지.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거예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 아마 우리도 그때 살았으면 다 요나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풍랑을 만났잖아요, 배에서. 그러니까 자기 때문이라고 얘기해요. 1장 12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다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는 아주 솔직하고 사내답기도 해요. 이 풍랑 이거 나 때문입니다. 그러니 날 바다에 던지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사내다운 면도 있고 아주 솔직하고 그리고 정의감도 있고 꽤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 바로 요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화가 나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또 자기가 질 각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일장에 흐르고 있는 죽음의 냄새가 어떤 겁니까? 악을 행하는 니느웨 백성이 존재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요나가 있고 미워하는데 다 멸망했으면 좋겠다고 할 정도로 지독하게 미워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풍랑이 등장하는데 풍랑이 사람을 삼키는 거니까 풍랑도 죽음의 세력에 속해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러면서 요나 자신도 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다에 던지라 나를. 이러니까 요나도 죽음의 그늘에 있는 것이고 여러분 이게 1장에서 발견하는 죽음을 구성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1장에는 죽음만 흐르고 있나? 그건 아니고요. 생명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바다에 던졌는데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로 그를 삼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물에 빠진 것도 죽는 건데 물고기가 삼키기까지 했으니까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나중 이야기를 알잖아요. 다시 그를 육지에 토해냈잖아요. 결국 이 물고기 뱃속은 죽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 어떤 피난처와 같은 곳이었으니까 그건 생명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해 그의 생명을 오히려 보존하신다. 1장 17절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래서 1장에는 니느웨 백성까지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요나를 물고기를 통해 살리시니까 죽음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한복판에 생명 이야기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2장으로 넘어오면 어떨까요? 2장에서 발견하는 죽음 이야기는 그가 깊은 바다 속에 떨어졌다는 겁니다. 깊은 바다는 죽음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거기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으니 상식적으로 말하면 이건 죽은 거죠. 그죠? 요나 자신도 자신이 스올에 있다고, 음부, 죽음의 자리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요나가 거기서 시작한 게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탈 때도 그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나를 바다에 던지시오라고 할 때도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던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는 기도를 시작했어요. 여러분, 모름지기 기도가 시작되는 곳에서 생명도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또 기도가 날 죽게 해주시오라는 기도가 아니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겠습니다 하는 생명에 대한 어떤 의지,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그 속에서 회복되는 기도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2장 1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4절은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 4절의 기도가 의미가 있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으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겠다 하는 이 기도는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어떤 생명의 의지가 요나 속에서 살아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깊은 바닷속, 물고기 뱃속, 이 죽음의 자리에서 그는 기도하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생명이 거기서 다시 꿈틀대기 시작한 것을 2장이 보여줍니다. 이제 3장으로 넘어오면 그가 다시 니느웨로 가라는 두 번째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에 드디어 도착했어요. 요나 앞에 펼쳐진 니느웨 도성을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지상 최강의 제국이 건설한 수도, 어마어마한 큰 성을 봤을 거예요. 대단한 건물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고 거기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뭔가 엄청난 부와 권력을 거기서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천하를 발 아래 내려다보는 거대 제국의 수도에 그가 도착하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죠. 조금만 눈여겨보면 거기 끌려온 포로들의 퀭한 눈, 그리고 노예들의 학대받는 모습, 한쪽에서 웃고 떠드는 것, 그 뒤에서는 비명과 신음소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게 거대 도시 니느웨의 모습인데 인간이 세운 죽음의 도성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도성이에요. 그런데 거기 생명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생명은 어디서 시작되는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말씀에서부터 생명이 흐르기 시작한 것이에요. 3장 4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드디어 그 악한 도성 한복판에서 선포되기 시작한 것이, 그랬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말씀에 대해서 깜짝 놀랄 반응을 보였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배옷을 입고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5절과 6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백성부터 왕까지 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잘못을 통해 자복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음 그리고 회개, 하나님 앞에 겸손함, 이것은 용서받고 구원받는 첩경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거두시는 거예요. 3장 10절,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래서 거대한 죽음의 도성이 3장에 등장하는데 거기 생명의 이야기가 동시에 선포되고 그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3장이죠. 여러분, 니느웨 도성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회개와 구원의 이야기가 대한민국에서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장 4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걸 보고 화가 잔뜩 난 사람이 요나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회개하고 구원받으면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너무너무 못마땅한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셔야지 구원하시다니.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놓습니다. 4장 1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감히 하나님 앞에 성내는 사람 정말 특이한 인물이에요, 요나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내가 와서 말씀 전하면 저 원수들이 믿고 회개해서 구원받으면 내가 그걸 어떻게 두 눈 뜨고 보냐. 다 망해야 될 사람들이.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스로 간 겁니다.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너무도 좋으신 분 아니세요?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시사.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분이신 게 지금 요나는 반가운 게 아니라 화가 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좋은 분이시지? 화가 나네. 그러시는 거예요. 마치 며느리나 사위를 맞이했는데 그 며느리나 사위가 얼마나 잘나고 착하고 믿음 좋고 훌륭하고 효성이 지극하고 또 재능도 많고 사랑하면서 잘 사는지, 그러면은 그 어른들이 입이 벌어져가지고 우리 집 사위, 우리 집 며느리 최고예요, 감사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 집에 며느리 사위가 너무 좋은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요새 그냥 화가 나서 못 살겠어요. 그런 거나 비슷해. 이게 심리 구조가 정상입니까? 정상이 아닌 거예요. 다 죽어야 될 사람이 사는 게 못마땅해서 요나는 지금 불평이 여기까지 가득해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게 화가 나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래서 그는 이 성은 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햇빛이 쫙 쪼이겠죠? 하나님께서 방농쿨이 나게 하셔가지고 요나 위에 쫙 그늘이 되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그 그늘 아래에 있으면서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날 벌레를 보내가지고 다 갉아먹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방농쿨이 시들어 죽으니까 화가 더 많이 났어요. 이 뜨거운 햇빛 아래에 있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여러분 8절에 보면요.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마 날씨가 요새 날씨 같은 것 같고 햇빛이 요나의 머리에 쪼였다 그러니까 요나도 저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막 화가 났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 요나는 나를 바다에 던져라 뭐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입만 열면 죽겠다고 그래요. 그게 요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요새 우리도 죽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그냥 죽지 못해 살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나랑 우리랑 비슷한 점도 없지 않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방농쿨이 나게 하셔서 좋게 해주시다가 또 왜 그걸 말라 죽게 하는가요? 아니 왜 이렇게 요나를 힘들게 하실까요? 거기 뜻이 있는 거예요. 방농쿨이 돋아나서 그늘이 되니까 기뻐했잖아요. 방농쿨의 생명으로 인해서 기뻤잖아요. 그런데 방농쿨이 죽으니까 고통받고 괴롭잖아요. 뭘 가르치시는 겁니까? 생명은 축복이고 아름다운 거고 죽음은 그만큼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거다.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툭하면 죽겠다고 하고 죽었으면 하는 요나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죽음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가 먼저 떠나는 거 얼마나 슬퍼요. 또 나도 언젠가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두려움도 되고 우리 삶을 옥죄어 오는 거 아닙니까? 이 죽음의 심각성, 반면에 생명의 놀라운 축복,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화를 내냐, 꾸지람 하셔요. 그래도 끝까지 버티는 게 요나입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방농콜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쯤 하면은 죄송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할 만도 한데,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내 생각이 옳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죽더라도 나는 포기 안 해요. 이렇게 참 이상한 선지자예요, 그죠? 그런데 그 요나에게 하나님이 마지막 마음을 담아서 충고하시는 거예요. 타이르시고. 그 얘기가 이제 맨 끝에 10절, 11절인데 이 두 절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방농포를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펜 있으신 분들은 줄을 치시면 좋겠어요. 맨 끝에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거기 줄을 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주 소중하게 아끼시는 걸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 날 아끼신다, 그거 알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 생명을 막 욕할 때도 있어요. 나 같은 건 살 가치가 없어라든가 내 인생을 막 저주하면서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딸인데 네가 망가지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다. 내가 얼마나 너를 아끼고 있는지 아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 이거 정말 소중한 것이고 하나님은 아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생명을 지으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각자에게 공여해서 나눠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그 생명으로 인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죄로 인해서 이 생명이 병들고 제한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또 준비해 놓으셨잖아요.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아끼는지 아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생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은 다 멸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요나 자신은요, 요나 속에 있는 생명은 누가 주신 겁니까?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요나 자신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선하고 저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니까 다 죽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니느웨 백성을 아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를 아끼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깨닫고 했을 때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요나가 그때까지 살아있었던 거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를 물고기를 통해 받아주시고 다시 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다 똑같은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보다 더 낫다는 그런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니느웨에 나쁜 사람들이 물론 있겠지만 일반 백성들은 요나보다 더 성품이 착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나도 니느웨 백성과 다를 바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명을 하나님께 얻었다는 점에서, 다 죄인이라는 점에서, 그가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점에서 요나도 니느웨 백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이에요. 저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도 니느웨 주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도 생명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인데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까지 살게 하신 거,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 좁혀서 말하면 이 대한민국 이게 니누의 도성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 사회가 악하고 타락했는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우린 개인적인 차원에서나 집단 차원에서 상대방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고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또 질병이라고 하는 게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기도 하고 가난도 참 힘든 것이고 여러 가지 대립과 갈등이 참으로 많이 있고 억압과 탄압이 지구촌 곳곳에 있고 전쟁이 끝날 줄을 모르고 태국과 캄보디아가 며칠 전부터 또 전쟁을 시작했는데 우리 협력 선교사이신 캄보디아의 이기원 선교사님이 카톡을 보내왔는데 거기가 국경이거든요. 그 뽀잇빛이. 그래서 태국 탱크들이 막 진주해가지고 다니는 게 영상에 나오더라고요. 그 한복판에 선교사가 지금 있게 된 것이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영이 얼마나 그 사탄의 영이 지금 사람들을 좀먹고 있는지. 어제 낮에 저는 중독회복자 인권재단 개소예배에 갔다 왔어요. 근데 그 중독회복자라는 게 여러 가지 중독에 빠졌다가 회복된 사람들인데 뭐 그중에는 뭐 마약, 뭐 알코올, 무슨 뭐 성중독, 또 무슨 동성애자, 뭐 별 사람 다 있는 거죠.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반대만 많이 했는데 이제는 거기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그런 법인을 만들고 우리 영락교회도 거기 이제 같이 헌금도 하고 관여하게 됐는데 어제 거기 와서 예배드린 사람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마이크를 돌려서 이제 한마디씩 하자 그랬더니 예, 저는 뭐 성중독자였습니다. 저는 뭐 알코올 중독자였고 저는 동성애자였고 다 자기가 스스럼 없이 고백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 된 게 너무도 감사하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해서 빠진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늘 여기 시작하는 예배 왔다고. 우리 사회가 지금 얼마나 어두운지 모르잖아요. 그런 상황에 우리도 있어요. 우리 니느웨 주민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껴주고 계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 얼마나 우리를 살려내고자 애를 쓰시는지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살리시려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집념이 얼마나 강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하셔서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요나서가 네 장밖에 안 되고 좀 이상한 얘기 같이 보이지만 요나서 밑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죄인을 향한 사랑, 아끼시는 그 마음, 우리를 살려내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열심, 이거는 성경 전체의 주제, 그걸 지금 요나서가 품고 있는 것이. 오늘 이렇게 요나서를 같이 읽고 우리 마음에 담아야 되는 다짐이 뭘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생명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있는 거야. 여러분의 인생을 아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사는 걸 원하지 않으시고 이 생명이 꽃을 확 피워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우리가 행복해서 기뻐 뛰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면서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습관적으로라도 그런 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아이고 죽겠어 그런 말 하지 마셔야 돼요. 좋은 일에도 죽겠다고 그래요. 잔뜩 드시고 나서 배불러 죽겠네 그런 말씀 하면 안 되고 이제 살기 힘들어서 죽겠다 뭐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되고 나 이 속에 생명 넣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걸 내다보면서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 생명을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성경이 그 생명의 노래가 흐르고 있는 책이고 이 복음은 생명 찬가예요. 생명 찬가. 그거를 나눠주고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여러분 아름답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아까 꽃꽂이를 보니까 푸르름이 얼마나 싱그럽고 좋은 것입니까? 이 생명이 만천하에 약동하고 있는 걸 보여주잖아요.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다 얼굴도 펴시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를 아끼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 우리의 남은 나날이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 안에서 아름다워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대한 죽음의 니느웨 성과 같은 이 지구촌 대한민국 한복판에 때로는 요나처럼 낙심하면서 남이 죽었으면 하고 혹은 내가 죽었으면 하고 그 어리석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내시려고 하시니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한 자 되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오며 이제는 생명의 노래를 부르며 열매 맺으며 이 생명을 나누는 일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도록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